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자리프 장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그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무모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이란 정권의 핵심 대변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를 통해 이란 정권의 최근 행태가 완전히 용납 불가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리프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자리프 장관과 접촉 거래하는 일, 그리고 자리프 장관의 미국 입국도 금지됩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유치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매일같이 이란과 협상하고 싶다, 아무 조건이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 그 나라의 외무장관을 제재했다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 본인도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 재무부 발표 당일인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란 외부에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제재 조치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그렇게 큰 위협으로 봐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대에 공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천 다오샹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사령원은 어제 중국군 건군 92주년 축하 행사에서 최근 1년의 극단적인 폭력 사건이 홍콩의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사령원은 이 같은 흐름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심각하게 건드리고 있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홍콩 주둔군은 기본법과 주둔군법을 결연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국 기본법과 주둔군법에는 사회질서와 재난복구를 위해 홍콩 당국이 중국 정부에 군대 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그동안 홍콩 시위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밝힌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이날 신형 대규경 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군자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 발사체의 고도가 낮아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어젯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어제 오후 열령상 감시 장비로 임진강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의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께 한 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인원이 현역 북한 군인으로 망명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히고 현재 신변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군장명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지난해 12월 하전사 한 명이 동부전선을 넘은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브라질을 비나토 주요 동맹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나토 주요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 아니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 나라에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얻은 나라는 무기와 군사장비 구매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 외에 아시아의 한국과 호주, 중동의 쿠웨이트,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 16개 나라가 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이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함자가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사망한 것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동력은 살아있고 실무 협상 재개도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31일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호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든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적인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낮부터 오후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달 열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동력은 살아있고 실무협상 재개도 낙관한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일 한국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0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동력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완전히 살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직접 약속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대화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을 이유가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현재 방콕에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기다리면 결과를 알게 되고 거기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우선 미국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단거리 시험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각 나라들이 보통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더 큰 사안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달 중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그의 팀이 필요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규모가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그리고 더 큰 정치적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친 손이 아닌 열린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양국 모두와 동맹이자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3국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안보와 경제 문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미국은 당연히 한일 간 긴장을 우려하고 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를 미국의 주요 동맹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한국의 빈 곳을 채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아직 비핵화 실무 협상을 언제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미사일 전략을 강화할 목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톱다운 해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You know, they want to always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put us in a position of weakness. They know we badly wan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언제나 스스로를 강자의 위치에 두고 상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협상하려 한다며 미국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북한이 간파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몸값 불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계선을 매우 높게 설정한 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요인이 됐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아니면 어떤 종류든 낮은 단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군의 F-35 도입에 대한 대응 성격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should consider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procurement of the F-35 aircraft. North Korea is deathly afraid of the F-35.
북한은 한국이 최근 도입한 F-35 전투기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F-35 전투기가 배치될 한국 청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은 실전 배치 이전에 실험을 해야 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해야 한다면서 시험 발사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한 동맹 약화라는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more ominously they are looking to find any way they can to weaken the alliance. And so they have picked
북한이 평화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연합 군사 훈련을 선별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성명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우려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also said that they won't have talks as long as the allied military exercises are going 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판문점 등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음에도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이미 12개의 연합훈련을 취소했고 추가적인 훈련도 제한한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복합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문제와 더불어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협상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이 이미 사실상 협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비핵화 의지 문제로 연결지었습니다.
I think the missiles and the continued delays in substantive talks and the sort of immediate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무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기 그리고 정상 차원에서만 만나겠다는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북한이 협상에 진지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설명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여전히 톱다운 방식에만 의존하려 하면서 실무 협상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espite the alleged promise he made at Panmunjom and what he allegedly told Matt Pottinger or the senior U.S. military official last week at Panmunjom.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 재개를 약속하고 지난주에도 판문점에서 같은 약속을 반복했지만 최근 분위기로 미뤄볼 때 여전히 실무 협상은 김정은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를 이루길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볼 수 없던 관계의 기초를 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실무협상을 통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가 아니면 진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방식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미북 관계 해결의 열쇠는 정상들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rking level talks will go absolutely nowhere unless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work out what sort of concessions.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무엇을 양보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실무 협상은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정상 차원의 결정 없이는 미북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내용이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양보할 사항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Regardless of Kim's promise, they are of course violations of UN resolution. So we've now had eight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유엔 결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 세계 관심을 얻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관심 받고 싶어 계속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acting out. They want attention. These are from the way it sounds from press reports. They're very
다만 북한이 발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묘사한 소형 미사일이라기보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핵무기 탑재 역량이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y we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hey are still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eapon, but they are short-range ballistic.
라운즈 의원은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지만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볍게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은 이번 일이 북한 행동 방식상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때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김정은의 방식일 뿐이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It's a continued provocation. It is happening. That is the style of Kim Jong-un. And right now, it's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지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협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대화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선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이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하게 터놓고 협상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h, you know, look, I think the president should be candid and say it's just not working. It's just not working. You know, he
he oversold what happened.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과대포장했는데 무언가 얻은 쪽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얻어낸 북한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의원도 미국은 북한을 계속해서 강경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하고 관여의 길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aside, I think that we've got to continue to be tough with North Korea.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전 세계가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도발 행동을 하는 건 북한 김씨 정권의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김정은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serious threat that Kim Jong-un launches at the United States, we have the capability to shoot.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역량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엄청난 수준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노 공화당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의향이 전혀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더 많은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We have to, as a glob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put more pressure and more sanctions.
가드노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법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31일 VOA에 세 나라의 요청으로 8월 1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회의 소집 요구가 영국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안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추가로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8월 안보리 의장국인 폴란드가 1일 오전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만큼 이번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후 언론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 12호를 규탄하며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7월에 두 차례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is just another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restarting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미 전략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 등을 통해 동맹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가 강대국 경쟁시대의 핵 억제력과 보장이라는 주제로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네브라스카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크레이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31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이 큰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단기전일지라도 미국과 영내 동맹국뿐 아니라 교전을 시작한 상대국들에게 오랜 기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ll tell you what, even a short-term conflict with Iran or North Korea, like a kinetic conflict, in my opinion, would actually have long-term consequences.
따라서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어떤 나라와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ran and North Korea. Are the things that we think are necessary to convince the leadership of those countries to make the right decision and recognize that they should not seek war with the U.S. or our allies either. That those things would not turn out well for them.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최근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들 나라 지도자 역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나 동맹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그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VOA 질문에 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이간책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 tell you North Korea or Russia or China or any country will not be able to do is use coercive threats such as missile launches to in any way divide us from our allies.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어떤 나라도 미사일 도발 등의 위협 수단으로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ee them, we watch them, we characterize them, and we understand them. Are we worried about them? Not particularly. They reflect capabilities that we understand North Korea to either possess or to be developing.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동향을 동맹인 한국 군 당국이 감시하고 가장 먼저 공표했다며 이 같은 역량은 미한 동맹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중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약 두 달이 지난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내부적으로 새로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을 미국과의 대화 시안으로 제시한 뒤 나온 첫 무력 시위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18개월 만에 첫 미사일 시험 발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미북 협상의 지속을 위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닷새 뒤인 5월 9일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7월 25일과 7월 31일에도 각각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의 발사 직후에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뜻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you know, smaller ones.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앞선 세 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무 협상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으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at a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정상은 6월 30일 시점으로부터 2, 3주 안에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월 25일은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단거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상황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군과 한국군의 동맹 19-2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실무협상 재개는 어렵고 북한의 저강도 도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1일 전주에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발사는 지역과 국제안보에 해를 끼치는 만큼 프랑스는 다시 한번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적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09년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언급한 것입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또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대량 살상무기 폐기, 즉 CVID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북한을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더불어 5대 국제 위기의 하나로 지정하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식 웹사이트에 북한 미사일은 프랑스와 유럽을 사정거리에 두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무기 개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북한이 위협 감소 부문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단결하고 북한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든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적인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31일 모든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계속되는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2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한반도 당사국들에게 평화적인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 간 공동성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이행 등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국들 사이에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같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무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RF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북한, 유럽연합 등 총 27개 국가와 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올해 ARF회의는 2일 방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방콕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일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를 월권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목적 달성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며 동맹의 결정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잇단 요구에 다시 한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외교적으로 계속 관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에 직접 참여했던 전 미군 당국자들의 반응은 수위가 더 높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내며 미한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존 틸러리 장군은 BOA에 동맹의 군사연습을 북한이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민의 안보에 반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이 미한 동맹에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며 북한의 거듭된 훈련 중단 주장을 최전선에서 겪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으로 1993년 마지막 팀 스피릿 훈련에 참가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되고 이듬해 팀 스피릿 훈련이 일시 중지됐지만 이후 북한의 군사 태세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n fact, I participated in the last Team Spirit in 1993. And of course, North Korea did nothing to reduce its military posture.
현재 미한 연합 훈련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방어적 성격으로 진행돼도 북한은 이를 선전에 이용하며 늘 비난 소재를 찾는 북한에게 연합 훈련은 편리한 변명거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훈련의 규모를 줄이지 않은 채 지금도 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역량뿐 아니라 70%의 병력을 비무장지대와 평양 사이에 공세적으로 전진 배치한 북한이 방어적 태세의 한국 병력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know, it continues to train with no reduction in its training regimen and of course most importantly not only nuclear weapons its missile capabilities but its 70% of its military force is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연계하고 있는데 주목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한 연합 훈련의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됐는데도 북한은 너희가 여전히 침략을 준비하니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exercise they're conducting is not as comprehensive as some of the previous ones, but still they're looking at them. Well, you're still preparing to invade us, and so we're going to have to keep developing our weapons.
미한 연합 훈련 중단 요구가 이처럼 사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핑계거리이자 구실이라면 실제로 훈련이 취소돼도 북한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을 어느 수준으로 축소하든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를 깰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At what point they really would resume all-out testing, I don't know. If the exercises are scaled back by 10% or 20% or 50% or whatever, I don't really know at what point they would elect to end one or both of their moratoria.
외교가 제재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북한은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전 약속을 모두 바꿔버릴 수 있으며 대규모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돼도 주목을 끌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유혹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며 오늘은 단거리이지만 내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why I think they're taking baby steps in this direction already with the shorter range missile tests, which are designed to send a message that today they're short range, tomorrow they could be long range.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미한 연합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거부감과는 별개로 지난 1년 동안의 훈련 규모 축소가 양국 군 전력과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연합군의 육해 공군력은 여전히 막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연합훈련은 확실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air power capability in both the ROK and US militaries. We have tremendous naval capabilities and the combined ground forces to include the counterfire capability of the ROK and US forces still remains.
이어 미군 사령관들은 훈련 규모를 축소하라는 정치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르고 외교와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면서도 언제나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찾아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역시 연합훈련의 축소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미한 연합군의 전력과 북한군 전력 간의 커다란 격차가 일부 훈련의 중단 때문에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미한 연합군의 역량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I'm really not given the fact that our conventional weapons are so much superior to those of North Korea.
대규모 연합훈련 무용론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천 명 단위의 훨씬 작은 규모의 훈련을 보다 자주 실시함으로써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존 훈련의 축소 형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We don't really
need the big exercises. And I think we can do a lot with smaller exercises, not just ramped down versions of the earlier ones, but a whole different approach.
오헨런 연구원은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반도 안보를 직접 책임지는 미군 당국자 3명 모두 대규모 연합훈련의 부재가 전투 준비 태세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을 던포드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When General Dunford was here at Brookings in May, I asked him the same question you just asked me publicly, and he gave a very clear answer that even though there are some military officers who seem to have concerns.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상대팀의 요구로 주말에만 훈련하기로 한 축구팀의 예를 들면서 미한 연합훈련 축소는 전력 손실은 물론 시간 낭비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you come to one of two conclusions. Either they're not going to be quite as capable, or he's been wasting their time.
베넷 연구원은 연합훈련이 준비태세 유지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규모 축소가 전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십 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을 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한 미한 군 당국과 북한 측 발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앞서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 대비 태세에 약점을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새벽 원산 갈마 지역에서 시험 발사한 무기는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사격에 직접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종 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듣고 개발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신형 방사포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으며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전날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 미한 군당국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도 일단 기존의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한 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나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미정보당국의 현재까지의 평가는 지난번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 발표에 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한 당국이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정확한 판단과 평가보다 신속성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일 VOA에 최근 군 당국 발표에 오점이 드러나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정보가 신속성을 요하더라도 모호성이 있었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정보 자산까지 종합해 포괄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군이 전반적인 대비 태세뿐만 아니라 이 평가까지도 약간의 약점을 노출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군당국의 발표와 북한의 주장이 엇갈린 데 대해 우선 실무자들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만큼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발표한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포로 보기에는 50km를 더 날아갔단 말이죠. 이제 고도가 30km 되는 것은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보에 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편 김 실장은 북한이 발표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는 유도 장치를 달아 기존 사거리보다 연장됐고 성능이 바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통 300mm 방사포는 고도가 50km에 달하는데 이번 발사체는 모두 그보다 낮은 30km에 그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사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훨씬 더 정확도가 높게 크루즈해서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 같은 거를 달게 되면 조금 더 사거리를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발사의 경우는 관련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번 시험 사격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방사포가 아직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큼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상과 금융, 수출 네트워크를 차단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3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국이 동맹국과 유엔과 협력해 대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든 것도 북한과 관련해 이룬 성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약 190개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했고 2,600여 개인, 기업,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제재는 돈이 악의적인 개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미국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중국은행에 부과된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에 불응한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30일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중국 3개 대형은행이 제기한 항소를 전원일치 기각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이들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의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특히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은행들이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음 달 8일부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또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 회사와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기금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내년 6월이면 북한 내 결핵치료약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내 물자 반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치료약 비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비축돼 있는 결핵치료제 재고가 내년 6월이면 바닥나고 따라서 앞으로 2개월 안에 치료제를 반입해야 한다고 유엔사나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31일 인도주의 지원 소식 전문 매체인 데벡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이후 치료제 소진을 막으려면 세계기금이 북한 사업을 재개하고 오는 9월에는 새로운 치료제 주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은 지난해 2월 북한 내 지원금 활용의 효율성과 위험관리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8년간 지속했던 대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주 전 북한을 직접 방문한 디띠우 국장은 북한 현지에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 의약품과 진단 시약을 확보하고 의료진도 세계기금의 협조 없이 결핵 환자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노력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띠우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결핵약이 아직 부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북한 내부로 약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약을 반입하는데 평균 9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디띠우 국장은 세계기금이 북한 당국과 사업 조건과 이행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던 점이 사업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계기금의 피터 샌즈 사무국장은 데벡스에 올해 이행 조건, 현장 접근, 검증이 개선된다면 새로운 보조금 공여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즉각적인 사업 재개는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기금의 자금으로 북한에서 결핵 환자들을 돕던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소규모 자체 자금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어린이 결핵 환자들의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북한에 5천 명의 어린이 결핵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천 명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환자입니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은 올해 세계보건기구 자금으로 북한 내 1,200명의 다제내성 환자들을 치료할 계획입니다. 디띠우 국장은 세계기금이 대북사업을 재개해도 단독으로 북한 내 결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각국 정부와 기부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의 율리크 버크 이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신속하게 결핵을 진단하는 지인 엑스퍼트나 자외선 살균 방사성 기기는 물론 의료기기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의 부품조차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북한에 방문했던 유진벨 재단도 기자회견에서 내년 6월쯤 북한 내 결핵치료제 재고가 바닥난다며 북한 내 항결핵제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서둘러 중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처럼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해도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후졌다는 제목의 책을 공동 저술한 두 학자가 북한에 중국의 경제 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공대의 벤자민 파월 경제학 교수와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자유경제체제를 가르치는 로버트 로슨 교수입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남미, 중국 등을 둘러본 경험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31일 워싱턴의 케이토 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로슨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경제 모델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Koreans, I mean right now they're on the edge of starvation. So moving towards a opening up markets of the type that has happened in China or Vietnam.
기아 수준이 심각한 북한에 중국이나 베트남식 시장 개방은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부분적인 개방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Chinese people are living dignified, comfortable, material existence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now lets them engage in trade and market.
로슨 교수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장 활동을 허락함으로써 수억 명의 인구가 존엄성 있고 편안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교수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며 중국 내 비교적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중국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You know, freedom of movement, free trade and labor is part of the free market. So it has been fueled by internal migration of going to freer places. Something on North Korea's scale is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의 자유로운 거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슨 교수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일제강점기 이후 북쪽에 남아있던 산업시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n't a result of socialism. It was just a result of the sort of the conditions that were present.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월 교수는 한 나라가 어떤 경제 체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남한과 북한의 사례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like the global example of one place, one people, one language, one history, one culture
And you change one factor, your economic system.
한 땅덩어리에서 한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는데 한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를 각각 도입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파월 교수는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a lack of economic freedom and a lack of political freedom.
경제 체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정치 체제도 자유로워질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파월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호텔 왕 콘라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36년 8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49개 나라 3,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강력한 지원 속에 진행된 정치성 짙은 대회였지만 모든 면에서 지난 10번의 올림픽 대회를 능가하는 웅장한 대재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처음 독일 국기로 나치 단기인 하켄크로이츠가 사용됩니다. 또 우승자에게는 금메달 외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의식도 바로 이 11회 대회부터 출발했습니다. 올림픽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것도 이 대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특히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경기에서 한국인 손기정 선수가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어야 했습니다. 1936년 8월 1일 개막된 제11회 올림픽에서 우승은 금메달 37개를 획득한 독일이 차지하고 미국과 헝가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66년 8월 1일 1999년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33년간 최악의 학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텍사스 주립대학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이 학교 공대 학생 찰스 휘트먼이었습니다. 1961년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찰스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7월 31일 찰스는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고 하루 뒤인 1966년 8월 1일 학교 본관에 있는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 학생과 교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총 93분간 쏘아된 총격으로 1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휘트먼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